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정말 자수해 주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나를 향해 내가 여호와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가로되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여기에 주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더하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 집의 죄악을 제물이나 일불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래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소식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여기 안 다니신 분 있으세요? 아, 이정근 집사님이 안 다니셨겠군요. 이병택 집사님입니다. 그죠? 주일학교를 다녔으면은 이 말씀은 선생님들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첫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면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순간의 이야기인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이 두 이제 아이들을 비교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의 그 행악하는 것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두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사무엘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사무엘로 바뀌는 그런 순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라고 하는 옛 제사장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시대가 등장하는 열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처음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기란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꼭 어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분이나 연령이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 많고 경륜 있고 학식이 있고 경험 많은 그런 엘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이 어리고 엘리에게 지금 교육을 받고 양육받아서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자라나는 그런 사무엘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이 오늘 드디어 무대 전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서 3장을 읽으면서 대략 네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 상황을 지금 기록을 해두고 있고요. 뭐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그 뒤에 19절부터 끝에까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 오늘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이제 없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죠. 희귀하다는 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소리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라는 건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 근데 환상조차도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환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면 말씀과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이런 말들이 바로 환상이나 말씀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외면하신다. 이 시대를 무시하고 냉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무시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엘리의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그 행위가 너무 행악해요. 너무 파렴치하고 너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범하는 것이 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시지 않고 그들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소외해버린 거예요. 외면을 해버렸죠. 외면을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외면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또 하나님은 더 그것을 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미스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고도 싶고 교회에 관심도 생기고 이런데 그것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소홀하게 되는 거고 그것 자체 말씀을 읽거나 이런 것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지게 되면 또 마음속에 열심까지도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떨어져서 열심히 식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가책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들어도 부담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읽는 것이 부담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혀 안 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부재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절에 참 놀라운 일이 엘리의 눈이 뭐라 어떻게 됐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서 보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잘 보지를 못해요. 엘리는 나이가 많아요. 이 당시에 한 80살은 벌써 넘었을 거예요. 당연히 늙어서 눈이 점점 나빠지는데 이 말씀은 너무 상징적이에요. 엘리의 눈이 나빠졌다는 걸 그걸 몰라서 여기 써놓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써놨느냐? 엘리의 영적인 눈도 그렇게 영안이 점점 흐려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면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흐려져 버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안이 흐려지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종교는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말씀은 없어요. 종교적인 모습이나 이런 건 있죠. 지금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실로에서 예수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두 아들들도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의 지도자들도 있고 종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도 심각한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가 아마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인이 17억 또는 18억 뭐 이런 정도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한 70억 인구 중에서 굉장한 인원이죠. 세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사람 동네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어요. 종교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종교인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건 지금 오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맥켄지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200년 전. 그 맥켄지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의 이제 목사 안수식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가서 하신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이 능력이 영적으로 파멸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 안수식에 가서 목사 안수를 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부족해서 오늘 영적 힘이 이렇게 쇠퇴해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목사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집트의 메뚜기 태처럼 목사들이 발광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 중에서 더 지독한 것은 뭐겠어요? 더 큰 재앙이 오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현상이 어느 것이 더 지독한 재앙이 될 것인가? 이집트의 메뚜기 때가 더 인간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재앙을 줄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목사들이 태어나는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것인가? 목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메뚜기는 죽일 수 있어요. 메뚜기를 없애버릴 수 있는 과학이 있어요. 잘못 태어난 불량 목사님들이 늘어나면, 목사들이 늘어나면 기독교는 심각해집니다.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직자들,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교는 퇴락하고 퇴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경쟁의식이 생기고 치열한 삶의 경쟁이 돼요. 어떤 보면 목사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이 세상이 달라져야죠. 그런데 지금 목회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 요즘이 제일 많은 때예요. 그런데 가장 타락한 도덕적인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에 가장 타락했던 시기는 어쩌면 중세시대예요. 나라가 기독교를 강제로 믿게 해서 전 국민들이 다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없었고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종교가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이 3장 2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제사장의 눈이 점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점 흐려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 소위 교인들의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거죠. 자기 자리에 가서 누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영적인 눈은 점점 흐려갔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물론 이것은 성전에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그 일곱 촛대로 되어 있는 그 등불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은 아직도 세상은 그렇게 달라지고 종교는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고 있느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법궤죠. 법궤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만나 한마디가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궤의 옆 여호와 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어져가지고 자기가 자야 될 자기 땅에 가버리고 말아서 자기 전 처소에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는 사무엘은 자기 처소가 아닌 여호와 전에서 자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개입을 하죠. 사사기 거의 끝에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멸한 구세대 엘리의 세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새롭게 사무엘을 정태가 남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울부짖던 그 한나에게 아이를 보내므로 그를 갖다가 기쁨과 그를 영화롭게 만들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밝게 만드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이런 사무엘과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되고 모두가 힘들더라도 남도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 그렇죠. 교회가 뭐 다를 필요가 있나요? 교회가 다 그렇죠. 성도들도 그렇죠. 신앙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세상을 들릴 때 우리 예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 해서 아, 내가 성경 잘 알아요.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웬만하면 악보 안 보고도 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정말 상한 마음으로 찬송과 가사를 다 해오는 것처럼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나요? 성경을 줄줄줄줄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줄줄줄 그대로 사라져 가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그거 다 무슨 의미예요? 종교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은 있어요. 지금 종교 경험이 많고 정말 뛰어난 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종교가로서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갈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이거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몇 번 불렀어요? 몇 번? 세 번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는 주일학교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는데 몰라 사무엘 불렀나 하나님이? 아닐걸 사무엘이 찾아갔을걸? 이랬다 꼼지 아프다 해야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 번 부르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부르는데 보면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네 하고 일어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엘리 제사장한테 와요. 왜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소리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아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얼른 쫓아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구분도 못하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성전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절에 가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훈련을 받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하고 하나님을 맞닥뜨려서 만나서 경험을 체험을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향로는 이렇게 옮겨야 되고 재물은 이렇게 쌓아야 되고 엘리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다 알죠. 하나님은 저기 지성소 안에 계시는데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이 여기서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성소까지만 제사장이 오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알았냐? 사무엘은 다 알았다고 아마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지식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성경을 알고 이런 건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이나 체험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맞닥뜨려 본 적이 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알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구별하겠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시구나. 그럼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였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 많아요.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삶이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는,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같이 해주신 하나님을 이걸 느끼고 만나면, 이건 감상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오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사무엘이기 때문에 불러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 한번 불렀어요, 사무엘아. 불렀더니 얼른 깨어나가지고 엘리한테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돌아가서 자거라. 그럼 돌아가서 자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불러요, 사무엘아. 그럼 또 일어나서 엘리한테 가요. 자, 그럼 또 와서 자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와 관계도 잘 갖지도 못하고, 자기의 음성을 분별도 못하는 그 사무엘을 이렇게 찾아와요.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하나님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는 거 한번 느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손들어보세요. 몰라요. 나 그런 얘기를 만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짠 하고 찾아오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서처럼 이병태 이러고 찾아오시는지,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무엘이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될 그 사무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를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무엘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찾아왔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음식을 먹고 너와 함께 마시기를 원한다는데,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 여기 사무엘이 그런 케이스예요. 거의 지금 현재로 와서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의식을 전혀 못하니까. 세 번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엘리가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았어요. 아,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것을 지금 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경험 많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번에 부르시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린 나이에 그랬을 거예요. 이때는 10살도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뭘 날 부르면 내가 주의 종이 듣겠어, 뭐 하여튼 뭔가 사무엘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전에는 음성으로만 들려줬으니까 사무엘이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에게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엘리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들려줍니다. 물론 이것은 사무엘서 우리 2장 27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그 재앙이 이제 엘리 가문에 일어날 거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재앙은 오늘 보니까 예물로나 제사로나 또는 뭐 어떤 것으로 해도 그것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엘리의 가문이 죄를 범했는데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끝까지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이 정작 엘리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예물을 가지고 오든 재물을 가지고 오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죠. 엘리 가문이 멸망된다. 얼마나 대조가 돼요. 엘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엘리의 가문의 멸망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엘리가 뭐 얘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사무엘이 듣고 엘리에게 얘기해 주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 삶이 내 자신의 삶이 만약 하나님께서도 정말 네가 예물을 가져올래? 제물로 내게 제사를 할래? 어림없다. 끝났어 너는. 이런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갖다가 포기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어느 하나님이실까요? 율법의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의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닫아보셨다.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제물이나 예배나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조경모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히브리 말 잘 모르는데 이래야 되나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세대는 지고 있어요. 엘리의 세대는 끝나가고 새로운 한 세대, 사무엘의 세대는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의 한 중심, 이렇게 세대가 달라지고 한 세대는 죽고 한 세대는 일어나고 한나의 기도와 똑같이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한쪽은 낮추시고 한쪽은 높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 혼란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기독교의 우리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계시하는 이 방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게 성경의 역사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달리 하셨다는 거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 모세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고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아브라함이나 모세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는데 모세 시대가 지나면서 출애굽하면서 성막 시대가 되고 이제 애굽에서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성막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시는 쉐키나 영광이 거기에 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라 그냥 임재 자체로 계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만나는데 이제는 모세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좀 만날까 하고 성막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진을 갖다 툭툭툭 치고 성막으로 갑니다. 회막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기 텐트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모세가 회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가 갑자기 구름이 쫙 끼면서 모세가 그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주님께 나옵니다. 바로 그런 성막 시대에는 하나님 임재에 계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그런데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셨잖아요. 계명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슨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만나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율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아주 극도로 타락하거나 이럴 때 아주 급한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상도 보여,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는 이런 시대로 사무엘 시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무엘 시대가 지나면서 이 선지 시대, 소위 선지자 시대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있는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는 예언자 시대에는 우리가 이사야 뭐 등등 이런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됐느냐. 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글을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자신들이 받은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한 걸 갖다가 쭉 선지자들이 썼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 선지자들 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해요? 없어요. 선지자조차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시대로 선지자 시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냐.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말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죠? 바로 이 말씀의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시대가 되었는데 선지자가 다 끝나고 말씀의 시대가 되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이요. 그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이 성육신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는 가셨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도들이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어떻게 했어요? 기록을 했죠. 그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 구약과 신약 성경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뜻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가 또는 선지자를 보냈다가 글로 했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으로만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또 십자가에 다니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제 가는데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내가 했던 말, 했던 일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너를 도우실 거다 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뭘로 나타내신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잘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성령 시대라 하니까 뭐 이상해서 방언하고 나는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시를 말씀으로 하신다고 지금 시대적으로 성경이 역사가 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말씀의 시대고 말씀으로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도 아직도 요즘에 갑자기 하나님을 난 직접 만났죠.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천국까지 가고 별 희한한 소리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떠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 천국 갔다 왔대야. 세상, 아, 20일 갔다 왔대요. 이러면서 천국 갔다 왔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소설 얘기를 듣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상 이 3장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5살인가 뭐 6살짜리 애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막 해서 한 얘기를 해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몇 년 전에. 미국이에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근데 6살인가 5살인가 아직 천국을 갔다 왔어요. 얘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깨났어요.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천국을 갔다 왔어서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가 부모가 적는 거예요. 근데다가 출판사, 기독교 이 출판사들이 그 장사 되는 걸 놓치겠어요? 그리고 와서 그걸 다 썼어요. 한 두 달 전인가 이 아이가 선언을 했어요. 저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책 지금 회수하고 난리 났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수백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지금 15살이나 16 됐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다 오라 그러더니 저거 다 가짜예요. 저 천국 간 적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근데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더라 이거예요. 거짓을 하는데 그게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추천해가지고 그거 안 본 사람 없어요. 테레비 프로 미국에서 웬만한 데 안 나온 데 없어요. 걔가 어디 보진 여사들 어디 살아요. 근데 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됐는데 얘가 저거 다 가짜예요 이러고 선을 내버려. 그래서 지금 출판사가 그 책을 출판 안 해야지. 현실이 현실. 아주 단편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이 뭐냐면 말씀의 희귀한 세계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서 찾으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쯤 되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우리가 모세만 하나님이 나타나게. 전혀 아닌 걸 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이 일부 교단에서 아주 흔히 말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달라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조명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무엘 시대 이 사무엘은 지금 이상과 환상을 보는데 오늘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이성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사무엘상 3장으로 설교하는 걸 갖다 설교문을 갖다가 한 20여 편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하나님 이상을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착각을 한 뭔가 엄청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자기도 희망하게 모르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하게 되는 거죠. 좀 미스터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렸다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들려주시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글로 쓰여진 음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잘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또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날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착각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자기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많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고 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도적질하는 사람을 아이고 솜씨 좋구만 이런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악에 대한 것은 하나도 하실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선한 분이니까 그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듣고 나니까 엘리가 궁금해졌어요. 사무엘을 만났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어서 사무엘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집 문을 여는 거, 사무엘은 물론 거기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잡일을 해야 돼. 문도 열고 마당도 쓸고 물도 떠다 놓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3장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여호와의 집을 문다. 이날은 아마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 문을 여는 기분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내가 그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한 걸 밤새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어제까지는 하늘 같은 엘리 제사장이,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 그처럼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여차차에서 제사장님, 이제 제사장님의 집안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물로도 제물로도 용서를 안 하시겠대요. 멸망시킨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사무엘과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의 대화가 그거예요. 제가 어젯밤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망했어요, 제사장님.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같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요새 예언가가 아주 당신 오늘 가자마자 죽을 거야. 그러면 이 돌팔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당신 오늘 가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면 정말 유하신 영가라고 만일 건데, 지금 바로 이 사무엘 엘리 제사장 그 할아버지를 보고 망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여기서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멋있는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실 거야.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뛰어난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네가 뭘 한다고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애한테 창피하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어땠어요? 하나님 내가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때도 버릇 고칠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영적으로 자기의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는 그 다음 이제 보니까 마지막 19절서부터 끝까지 드디어 말씀이 충만한 시대로 다가갑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드디어 오늘 1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이제는 말씀이 희귀한 것도 이상이 흔치 않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나타낸 그 증거가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은 드디어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하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이 바로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가 이 사무엘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온 백성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20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은 어디죠? 지도 다섯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지도로 왜냐면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왜냐면 지도를 다 나눠줄 텐데. 왜 그런가? 이제 사무엘 또 사울왕 다윗왕 전투도 많고 이제 지역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아무리 해봐야 모르니까 다음 주에 지도를 칼라 지도를 내줄 테니까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도망을 간 곳 일곱 군데를 찾아서 제가 숙제를 해와야 됩니다. 숙제 안 해오면 여기서 들어오시지 말고 요 문가에서 듣고 와서 이제 설교를 듣는 수밖에 없어요. 온 사람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지도를 꼭 드릴 테니까 그 지도를 이제 그러면 그걸 보면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가 완전히 구약식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대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러면 여러분 금방 딱 기억나잖아요. 그죠? 뉴욕에서 이 말 알아들을 사람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중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저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사무엘을 인정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백성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백성이 인정을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나는 성도입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교인 맞아? 그 사람 예수 믿어? 이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정은 집사님이 저 예수님에게 안수 집사님 네가 무슨 안수집사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네. 아, 교회 다니시죠. 이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칭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그렇게 됐어요.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을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아기여서 그런데 자라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 들으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이 선지자로 다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믿었는지 이때가 지금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사사가 몇 명 있었다고요? 12명 있었는데 12명 삼손 우리 아는 한번 세 명만 할게요. 삼손 또 기드온 또 예? 모세 입다 왼손잡이 에훗 뭐야 얘기만 하면 다 아는데 웃는 건 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건 모른다는 뜻이고 예? 드보라 뭐 많죠. 이런 12명의 사사들은 말이죠 다 지역에서만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전국적인 소위 전국구가 아니고 다 지역구에 거기서만 싸움하고 끝나고 거기서만 싸움하고 끝났는데 드디어 사무엘은 어떻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통틀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사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됐다. 우리 성도들도 온 뉴욕이 깜짝 놀랄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또 나타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21절 말씀이 너무 전 좋아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교육을 받고 선지자 훈련을 받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자신이 계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이나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오는 것,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되었을 때 4장 1절의 그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이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사사가 되고 그런 사무엘은 사사니까 사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왕이 생길 때 정치적 안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무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무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세상이 전부 악으로서 무너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19장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전부 다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온 뉴욕에 말씀으로 선포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는 성도가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간절히 한 5분 동안 오늘 너무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되니까 5분 동안 남은 기도를 해서 5분 동안 그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이 소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 장면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내 모습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한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